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게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면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례를 교회에서 받고 시행하니까 예사롭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생을 하셨다는 뜻인가? 아니면 뭐 과거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신 것인가? 그때 양자로 선포가 됐다. 원래 나사렛 예수 목수였는데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어떤 의미일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침례 요한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이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고 그것이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만 애민도로 보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고 해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자복할 회개할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죠? 예수님 자신이 대적자들에게 도전하시기를 나에게서 죄가 있으면 말해보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적자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무슨 흠이 있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흠이 있고 이런 결함이 있고 이런 면에서 당신은 완전하지가 않다. 죄인이다 당신도. 뭐 그렇게 얘기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편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들과 4장 15절에서 꼭 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에게 죄는 없다. 만일 예수님에게 이제 생각을 돌려서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교리적으로 믿고 또 그것을 확신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뭐 조금이라도 생각으로도 조금이라도 유혹을 받고 넘어가신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생각을 뒤집어서 만일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예수님께 죄가 뭐 실로락이라도 있었다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있으면 그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조금만의 죄도 양보를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죠. 그리고 죽어야 되고 다시 말씀해서 부활시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무효화가 된 의미가 없다. 그죠? 대속적 형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을 인정하셨다는 거니까 그 대속적 형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땅의 대제사장도 물론 자기 죄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속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너는 뭐 그 정도면 내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이 그때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시작되는 공적 생애가 출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함의하는 뜻이 큽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세례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구한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쭉 말씀해 오셨는데 창세기 때부터 그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결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역사적인 시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출발을 알리는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구원이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플로리다에서 우주선 발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가까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걸 보니까 뭐 그냥 우주선에서 그냥 큰 불덩어리가 그냥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한 힘으로 하늘로 치솟아가는 걸 목격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던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손뼉을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굉장히 그 특이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뭐 그런 정도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다른 복음서랑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광경을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별다른 감동이나 의미나 느낌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은 굉장히 심대한 사건이거든요. 이를테면 비유컨대 죄와 죽음에 갇힌 인류를 요단강이라는 기지에서 이를테면 갈보리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발사대에 올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 순간이라.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소막을 좀 잘 읽어봤다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 가서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고 어떤 면에서 그냥 너무 좋아서 뭐 손뼉치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인류의 한 많은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거든 이것이. 근데 뭐 가슴이 좀 뛰고 그래 그런지 성경 읽다 이런 대목에 가면 그냥 더 이상 읽어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스톱이 되어서 참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야, 이것이 구원의 의미구나. 이것이 내 삶의 모든 활력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우주선이 그냥 큰 불꽃, 불덩어리를 그냥 쏘다니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이 내 영혼이 그 같은 하나님의 그 생동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가슴이 막 뛰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체험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는 인류 역사의 칠같이 어두운 세계에 강렬한 빛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 주셨던 구원과 회복의 그 역사의 첫 고동이 울리는 때예요.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구원의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일에 요단강에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세례를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은 환호성 지르고 손뼉치고 막 진짜 할렐루야 나오고 굉장했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모인 많은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적인 이 국가적인 대차원의 부흥이 일어났겠죠. 어떤 면에서 부흥의 불꽃이 약간 지켜지긴 해서 세례 요한이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각 지방에서 다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공적으로 말이에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심례를 받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부흥의 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이 안 된 것 같다. 그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엎드려서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그 참 이상적인 상황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 힘써 진술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만 뭐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간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성경 다 믿는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엠마의 두 제자들 좀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죠? 때로는 가슴을 치고 이마를 치고 무릎을 치고 저 앞에 엎드려서 감격해하는 그런 순간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그야말로 조아리고 있는 그런 감격의 이런 순간들이 뭐 늘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씩이라도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그런 경지에 영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신묘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진짜 원더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만, 그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프라우드하게 느끼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냥 말만 그냥 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만 알아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찬송가 그 저자는 아마 그런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달고 오묘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죠. 그렇게 달아요, 성경 말씀이? 뭐 꿀송이 같고 뭐 이런 말 들으면 전혀 이 뭐 외계인이 하는 소리 같고. 성경 책이 이렇게 친근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뭐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지는 막 구속사적인 의미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굉장히 치밀한 구원 계획서를 손에 쥐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아주 일을 실행하실 때 보면 철저하게 실행하세요.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네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전주자로서의 요한의 그 회개 운동의 사역이 먼저 일어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그 부음을 받으셔야 됐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 네 가지가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줄기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단순히 가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 듣고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우선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로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의 그 순종과 또 새 출발의 난 의식을 거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를 뭐 이룬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통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대한 뜻을 이루는 일의 한 절차였다 이거죠,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출애굽 세대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다 묻히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못됐었죠. 그래서 요단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제약을 수장시킨다는 뜻이 있었던 거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위해서 과거의 죄가 물로 다 씻겨지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께 대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새 삶이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 아들을 인트로듀스하는 첫걸음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첫걸음을 위해서, 첫걸음이 가능하게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일으킨, 쉽게 말해서 부흥운동 혹은 뭐 갱신운동, 그게 국가적인 갱신운동에 예수님이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그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왜 인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성경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패턴과 일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 이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말하고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 프로그램의 순서를 따른 것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죠. 그가 누구냐? 다들 백성이 그 선지자인 줄 아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물론 백성들의 죄를, 죄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백성이 지은 죄 그거 다 내가 지은 겁니다. 내 겁니다. 나한테 덮어 씌우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지인들하고 같이 줄을 섰는데, 한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모든 다른 그 주인들하고 같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끼어 계세요. 거기 서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개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이름표를 달고 소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거니까, 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죄인들 속에 서 계신다 이거죠. 오직 한 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고, 오직 한 분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죄속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처음부터 죄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으신 거죠. 가끔 우리가 절망도 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 받으신 세례 때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거기 서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출발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커미트 됐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갈보리에 가셔서 비로소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례식이라는, 침례식이라는, 침례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바라보셨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 받은 세례는 갈보리를 향한 화살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시작한 화살이, 거기서 발사된 화살이 결국은 갈보리 십자에 가서 꽂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아, 우리 뭐 세례 막 기분 좋잖아요. 아, 내 죄가 다 씻겨지고 내 과거의 삶이 다 수장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감격이 있겠죠.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받을 그 순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석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대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인 십자가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확인하고 거기에 날인하는, 거기에 도장을 찍는, 그걸 인치는 사건이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데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30세가 되셔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린 소년 때 왜 성전에 가서 그 축제 때 거기 남아 계셨잖아요. 부모들이 그냥 잔뜩 찾고 그냥 화가 났겠죠. 그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이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던 그 같은 자신의 아들 되심에 대한 더 깊은 레벨의 확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침례 때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예수님 한 분이니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렸는데, 예수님의 그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체험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때 받으신 것은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장으로 가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연속돼서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스토리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 처음 나사렛에서 처음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하고서 증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예수님의 그 요단강 세례는 예수님 자신의 오순절 체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교훈이죠. 뭐 호위병을 데리고 뭐 군대를 이끌고 무슨 뭐 화려하게 뭐 무슨 마차를 타고 그렇게 왕림하시지 않았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않는 저 유대에서는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 이런 그 곳에서 목수로서 오셨단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보통이에요. 생긴 것 같고 다 그냥 뭐 초라한 모습이죠. 뭐 옷이라도 제대로 뭐 입고 오신 거 아니죠. 무슨 뭐 최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최고 뭐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재산가도 아니고 무슨 영향력이 큰 공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군집한 요단강으로 그냥 나와서 그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무슨 별도로 무슨 요한보다 훨씬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이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이 받으실 뭐 또 깨끗한 물을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뭐 하신 거 아니잖아요. 꼭 같은 물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유대 광야의 한 한적한 곳에서 사실은 인류의 그 역사를 바꾸는 그런 대구원의 드라마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실망했겠죠. 나보다 능력이 더 큰 이가 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 같더라는 거죠. 자기들처럼 생긴 보통 사람이고. 그런 것에서 또 놀란 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침례 후에 무슨 뭐 거창한 연설을 하신 것도 아니고 구원 계획의 어떤 백서를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더 깊은 광야로 그냥 혼자 사라지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 에피소드는 굉장히 싱겁게 끝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세상에 아주 볼품도 없는 알리지도 않은 그런 미미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인류의 구속사에서 장족의 거부를 내딛는 신대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일수록에 조용하게 시작하십니다. 아주 심플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서서히 진행하시고 서두르시거나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서둘러요. 항상 우리가 당황하고 항상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항상 하나님께 시간적 여유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네. 기도해도 와서 또 같은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그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 얘기 잔뜩 하고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진행시키신 분이 아니고 치밀하게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시작하시면 그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죠?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템포를 때로는 너무너무 느린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일을 하시지만 보면 은 어떤 때는 너무 천천히 하셔서 내가 앞질러 가죠. 예수님 제가 차라리 인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빨리 그러시고 하셔야지 이거 답답해서 되게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 예수님 안 보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에 속진을 하기 시작하시면은 급템포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보고 따르라고 근데 예수님은 천천히 가시니까 한눈 팔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 놓쳐버려. 벌써 저기 가 계신다고. 가까이 따르라. 가까이 따라서 예수님이 빨리 가면은 나도 빨리 가고.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중에서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십니다. 또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빨리 진행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항상 급합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면밀하고 확실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 걸음부터 진리와 사랑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같은 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